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 그랬는데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 inspiration이란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게 한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의 높은 쪽을 차지한 팀처럼 그 인생을, 그 사람 자체 존재를 우월하게 만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이러한 유익하게 하고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우리가 쓰는 뭐 영어로 된 것이면은 영어 알파벳이 등장하고 한글 성경이면은 한글이 적혀 있죠. 근데 이것은 특별한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형용사를 구성하는데 데오부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나오는 것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뒤에는 퍼네오, breathe out,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God breathed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이 신비로운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저술된 책들이에요. 그럼에도 모든 성경 66권 각 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 성경이 이토록 특별한 책일까 하는 것을 이러한 각도, 저러한 각도,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에서 한번 분석적인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저술했습니다. 이 13권 모두가 서신, 편지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성경이 된 거죠. 13개나. 그는 이 13개의 서신 외에도 많은 편지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13개의 서신만 성경 말씀으로 보존되어서 66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겁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개를 보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중간에 몇 개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 우리는 두 개라고 짐작하지만, 그리고 고린도 전서, 영어로는 The First Corinthians, 그렇게 해야죠.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래서 첫 번째 서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내용 가운데 이 편지가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그 앞에 편지를 보냈구나.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편지에 이미 편지 하나 더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하, 고린도 전서로 알려진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보낸 적이 있구나. 그게 제1편지이고 고린도 전서는 제2의 편지, 두 번째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라 부르는 제3의 편지를 하나 더 보내요. 이 편지는 성경 66권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네 개 서신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 서신만,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을 구성하고, 첫 번째 서신, 세 번째 서신은 성경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간에 평범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원리예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사람의 평범한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된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에요. 평범한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이 뭐였죠? 그 직업이 그 당시에 목양이었단 말이에요. 목양을 하고 있었으면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항상 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끝내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에요. 몇 시간 전에 미디안 광야 서편에 있는 호렙산에 오르기 전에 거기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볼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올랐겠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냄새 나는 양이나 소를 몰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평범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지팡이를 만든 목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자라나는 일반 나무로 만든 보통 지팡이에요. 하루도 수십 번씩 손에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가축 우리간 입구에 기대에 놓고 잠자러 가는 일반 평범한 지팡이란 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미션을 주시고 특수한 지팡이를 새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호렙산을 오르기 전에 쥐고 있었던, 이제까지 목양하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나무 막대기예요. 똑같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사람의 평범한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요소를 분석해 보면은 땅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그 화학 성분이 똑같습니다. 흙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호흡이 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 가운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간에 숨을 거두다라는 표현을 써요. 숨을 거두다. 코의 마지막,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코에 대어보는 거예요. 최초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생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이 흙으로 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순간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평범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작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책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영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특이한 책이다라는 것을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의할 수는 없어요. 세미나처럼.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은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성경 자체를 증거합니다. 외부에서는 그것을 순환 논리, 다시 말해서 circular reaso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이 다른 논리를 변정하고 스포트하는 것은 논리적인 어리석음으로 지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순환 논리는 유효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순환 논리를 쓰면은 그게 부실한 증명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배나 존경해라. 다시 말해서 갑절의 대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에 대한 근거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연이어 인용해요.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18절. 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하는가? 근거로 18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두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이에요. 신명기는 구약에 나옵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구나.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리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누가복음 신약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누가복음을 사도바울은 성경으로 인정했구나.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두 구절을 아까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 인용한 것과 헬라어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사도바울은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담은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일렀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4개의 2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가, 헬라어로는 루카스라고 하는데 이방인 출신 의사에 의해서 24챕터로 되어 있는 비교적 방대한 분량의 책이 하나 완성됩니다. 아, 이게 성경일까? 사람인 이방인 의사 출신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이 이것을 써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저작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을까?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복음이 확장되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면서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태예요. 마가복음이 있었고 마태복음이 있었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도 갈라디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이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 가운데 특히 누가가 다른 기록을 남길 필요를 왜 느꼈을까? 어떤 목적으로? 실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든 서신들은 모든 성경은 써여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써여졌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한 법적 문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수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각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 고급 관리에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인물로 보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바울이 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 그때의 정황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묘사할 목적으로 편을 듭니다. 24챕터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는 챕터 구분이 없습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아무리 장문이라고 그래도 제1장, 2장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서신을 완성했을 때는 복음서를 완성했을 때는 챕터 구분이 없었다. 데오빌로에게 참고 문서로 제출한 다음 법적인 보충 문서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24장 마지막 절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아 이것이 이어진 문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요. 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제가 같이 읽자고 할 때에는 꼭 필요해서 같이 읽자고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눈이 이렇게 그 분들을 두 명 이상 발견했을 때 같이 읽자고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부탁하시면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터지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교회 탄생 복음의 확산에 이어서 야 도대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떤 목적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비로소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법적 문서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는 이것을 기술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생명 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어필을 해서 그게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얼마나 대기하는가? 2년 동안을 대기해요. 그동안에 법적인 어떤 문서가 필요했을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실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운동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자였는데 사람을 죽이기 정도까지 혈안이 되어 있던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을 확산하는데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법적인 문서를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그대 문서를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반역을 꿈꾸는 자로서 사실은 압송되어 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기다림 후에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에서는 풀려나요. 그것이 AD 한 62년, 63년 그 정도로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풀려나와요. 아마 이 문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가 뭐예요? 2년을, 2년 동안을 자기 새집에 살면서 지금 어디요?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문객이 와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제한된, 옛날에는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젠 갇힌 상태예요. 방문객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데오필로 각하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누가는 이런 사람이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죄인이라고요? 아니거든요. 라고 문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문서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순간 하나님의 말씀, 즉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책 66권 가운데 두 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암송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누군가의 법적인 변호를 위해서 기록된 그 문서를 내 생애의 시간을 들여서 왜 그런 걸 암송해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끝나는 어떤 문서라면 왜 제가 힘을 다해서 감격 가운데 그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씀에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할애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또한 이런 법적 문서로 제공된 이 사도행전 또한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의 출처와 원천과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 저자를 주장하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의 불것이 아니니 우리 성경은 조금 원문을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어떤 성경의 예언도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자신의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통찰의 결과로 만들어낸 자기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보충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똑같이 감동이란 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헬라 원문도 동일한 말씀이 쓰여졌겠구나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페로메노이라고 아까는 뭐였죠? 데오스 푸니스토스라 다릅니다. 사로잡아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사로잡아 이끔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까는 모든 성경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와 관련돼서는 사로잡아 이끔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의지나 뜻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사로잡아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큰 선박에 태워서 로마에 압송하는 과정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만나잖아요. 그때 태풍이 워낙 거세서 사도행전 27장 15절을 보십시오. 태풍이 워낙 거세서 배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태풍의 방향대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보니까 할 수 없이 뭐 다른 방향으로 그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것이 베로메노예요. 사로잡아 이끌대. 태풍이 워낙 거세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거센 바람이 몰아가는 방향으로 배가 이동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거센 바람이 배를 몰아가듯이 성령께서 선지자를 사로잡아 주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개인의 인격이나 기질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받아쓴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질과 인격을 온전히 반영합니다. 아까 누가는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예요. 저는 헬라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배웠지만은 그것을 사전 찾아가면서 분석하고 그 정도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그가 사용한 헬라어 그 단어 분석을 한 거죠.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의사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의사는 정확합니다.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는 어떤 예리함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예리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그냥 사전을 찾아가지고 읽는 문법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지만 깊이 들어간 전문가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사도행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고스란히 그 사람의 기질과 선풍과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적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무슬림이 읽는 경전을 우리는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라의 명령을 받아서 문맹, 다시 말해서 글을 모르는 무함마드에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받아 적도록 해서 완성되었다. 코란이에요. 그것이 한 장소를 옮겨가면서 약 한 20일 정도에 걸쳐서라는데 저는 그것을 의심합니다만 어쨌든 한 글자 한 글자씩 받아 적도록 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랬을까? 아닙니다.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표현하셨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자가 등장해요.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솔로몬도, 누가도, 마태도, 바울도 40명이 등장해요. 1500년에 걸쳐서 저자의 경험과 배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을 전달합니다. 저자의 배경, 책의 분량, 작성된 시대, 기록된 형식 다릅니다. 시가 있고 자문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책, 신비한 책.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일반 책들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라,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어떤 때는 내 생애 가운데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수만큼은 읽어야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암송해야 돼. 말씀 암송에 몰입해서 하기도 하다가 또 뭐 사역에 바빠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을 놓습니다. 놓아요. 그러다 또 아마 성령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어떤 동기의 부여를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어떤 메시지나 내가 읽었던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또 붙잡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상승곡선을 그려왔어요. 이렇게 주식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은 좀 가격이 내릴 때에도 좋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는 확 무너집니다. 이 말씀에 저 24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차지하는 그 시간들을 빼버리면은 제 삶에 무너져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특별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는 것. 권면합니다.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이 부르지면, 그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 됨을 압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저작이고 특정한 횡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완성된 책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그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